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7절을 보면 철은 철에 의해서 날카롭게 되고 사람은 자기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한다. 이렇게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의역을 했습니다만 원문은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제련 작업을 통해서 광석에서 철을 얻는 기술은 BC 1400년경에 팔레스타인에 도입이 되었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철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이런 기록들이 발견이 됩니다. 무뎌진 연장이나 날을 불에 달구어서 두드려가지고 날카롭게 만드는 것을 우리 순수 우리말로 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별이다. 그래서 본 구절은 각종 철제 기구들을 철 연마기로 벼리는 작업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철은 연마용 쇠를 가리키고 뒤에 철은 그 연마용 이제 쇠에다가 날을 가는 칼이나 검의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수 있겠죠. 그래서 철이 철을 벼리듯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날을 세우듯이 사람은 그 친구가 그 친구를 날카롭게 벼린다. 자문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얼굴은 단순한 외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정신, 또 내면의 상태, 인격, 결단과 어떤 용기와 그 사람의 성품과 지혜와 경험 같은 것들이 그 사람의 얼굴에 담겨져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런 것들이 그 얼굴에서 배어나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빛도 그래요. 사람의 눈빛을 보면 그 눈빛의 선함과 악함이 서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한다라는 의미는 소중한 보실수록에 그 친구에게 필요한 조언과 충고와 권면과 격려를 아끼지 않음으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그 친구에게 좋은 영향을 그의 벗이 그에게 끼침으로 인해서 그를 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발전시킨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알려면 누굴 보라고 하죠?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친구, 그가 아주 절친한 사이로 지내는 중마고우가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중후한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도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비슷한 사람이 친구가 되고 서로 오랜 시간 동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고받은 사이이기 때문에 깊은 우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친구의 생각을 더 예리하게 다듬어 주고 언제나 그 친구에게 용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주어서 그의 친구로 하여금 굉장히 에너지를 가지고 그의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반대로 뭔가 중대한 판단을 미스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것을 따끔한 말로 교정해 주고 그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려 할때 그것을 막아 세우는 이런 역할 역시도 아주 절친한 그의 친구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정이라는 이름 속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참 아름다운 일들이죠. 그래서 좋은 친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도 하지만 세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흔히 하지 않습니까? 친구와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다.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좋은 친구. 성경, 영어 성경은 a man 이렇게 한 사람. 여러 명의 별 시답지 않은 이런 친구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런 친구 우리 인생에 단 한 명, 한두 명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친구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친구 단수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람 단수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믿음의 신실한 벗, 믿음의 아내나 믿음의 남편이나 한평생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믿음의 훌륭한 벗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나를 날카롭게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새 있는 그런 존재로 나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이 그런 좋은 친구를 도구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자기 혼자 절대로 자기를 객관화해서 자기를 스스로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내 성적표는 친구가 되는 것이고 그 친구의 성적표는 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안타까운 사람은 고립된 사람이에요. 고립된 사람. 제일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발전할 수도 없고 누구를 발전시킬 수도 없고 도리어 그는 혼자 계속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그 성 안에 갇혀서 점점 더 그 사람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충고하지 않고 권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만나지 않고 만나려 하지 않는 사람. 발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그를 날카롭게 한다. 그러니까 친구의 역할, 지혜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벗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혼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고집불통 같은 이런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되는 겁니다. 좋은 벗이 있어야 그 사람이 나를 성장하게 하고 발전하게 합니다. 누구도 해줄 수 없는 뼈를 때리는 충고도 하고 직언도 하고 내가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내 손을 붙들고 다시 그 구덩이에서 이렇게 세워줄 리도 소중한 한두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장 5장 6절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잖아요. 참된 친구이기 때문에 아첨하지 않고 때로는 나를 책망해주고 내 잘못을 지적해준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확신을 흔들어주기도 하고 네. 사랑과 우정과 신의는 바로 그런 것이다. 성경이 잠언이 우리에게 분명히 충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듣기 싫은 말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정직하게 해줄 수 있는 벗이 있으신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젊은 사람들은 친구가 많은 걸 자랑하지만 나이가 들어보세요. 많은 친구들이 다 무슨 소용인지. 많은 친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 그 친구들 중에 좀 이렇게 상당 부분을 솎아낼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내 인생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관계들은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역할을 평생에 내 곁에서 나에게 해줄 만한 그런 친구 한두 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 깊은 관계의 벗,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가 나를 오늘도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소중한 벗이 있는지를 한번 꼭 생각을 해보십시오. 18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를 돌보는 자는 그 열매를 먹고 자기 주인을 충실히 섬기는 자는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키다 노출이라는 단어는 그냥 옆에 서서 지킨다 이런 단순한 뜻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보살피고 보호하고 관리해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힐 때까지 아주 극진히 농부가 극진히 정성을 다해서 돌보고 관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지치기를 해주고 병충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약을 쳐주고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금방 열리는 과일이 아니죠. 저 남쪽 지방에 저 목포나 이런 데 가면 이제 무화과가 열리는데 금방 열리는 과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급히 따잖아요. 그러면은 저 먹을 수 없어요. 다 버려야 돼요. 다그 빨갛게 안에 그 익어야 아주 그 달콤한 맛이 나는데 급하게 따면은 다 버려야 됩니다. 먹을 수 없어요. 또 무화과가 익어갈 때쯤 되면 새들이 날아와서 쪼아먹기 시작합니다. 새들을 부지런히 쫓아야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열매가 잘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열매가 열면 그걸 또잘 지켜내야 당도 높은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무화과 나무를 관리하고 보살핀 농부가 마침내 수확기가 되어서 정말 달콤한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어둠처럼 자기 주인을 그 곁에서 무화과 나무를 아주 성실하게 잘 보살피고 관리하는 농부처럼 주인 곁에서 세심하게 충성되게 그 주인의 시종을 들면서 주인을 섬긴 종에게는 영화가 주어진다라고 잠언이 말씀합니다. 시종하다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시종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샤마르라는 뜻은 마찬가지예요. 저 위에서 무화과 나무를 관리하다라는 그 단어와 그래서 주의 깊이 세심히 섬기고 살피고 충성스럽게 보존한다 이런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인의 눈 앞에서만 열심히 하는 척하는 이런 종이 아니에요. 그런 종은 일반적인 종이고, 이 종은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주인을 존경하고, 주인에게 충성심을 다하고 싶은 자발적인 마음으로, 보이든,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주인의 재산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일처럼 주인이 시키는 모든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그렇게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시키는 모든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서 수십 년 동안 오래오래 일한 종은 사실 그 주인에게 가족과 같은 거예요, 가족. 진심으로 주인에게 충성심을 보이는 이런 종을 집안의 그 주인이 어떻게 여깁니까? 함부로 여기나요? 노종이고. 수십 년간 이 집에서 헌신적으로 일한 종을 주인은 아마 그 집에서 제일 자기 자식들 다음으로 신뢰하는 이런 자기의 벗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것을 그에게 맡겨도 그가 자기 대신 알아서 자기보다 훨씬 더 잘해줄 것이라고 믿게 되고 무슨 일이든 그에게 다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뢰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자기 곁에서 변함없이 도망가는 종도 있고 뭐 이렇게 훔쳐가지고 달아나는 종도 있는데 변함없이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성실하게 일을 해온 오랜 시간 동안 그 종을 지켜본 결과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변치 않는 그 종이라는 것을 주인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 종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겠죠. 합당한 대우로. 주인의 마음에 쏙 들도록 유능하게 오랜 세월 동안 주인의 곁에서 수고롭게 그 일을 맡아준 종에게 주인은 진짜 자기 간이라도 떼줄 만큼 그런 종을 아끼고 귀히 여기고 자기의 벗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존경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를 향한 충성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너무 기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 감격적이고 기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꿈으로 자원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주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인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종이라면 그는 반드시 주인에게 신임을 얻게 되고 주인의 사랑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주인은 모든 자기가 아는 사람들 앞에서 극진히 그 종을 높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 충성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충성을 다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충성을 다하는 그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를 높이시고 그 모든 수고에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채워주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 내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러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모두가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자를, 그 충성스러운 종을 오늘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그런 자에게 조용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 종에게 그 은밀한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그 대가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물에서 얼굴이 얼굴에 응답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에게 그러하다.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맑은 시냇 물가에 가서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물에 우리의 얼굴의 모습이 비추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사람도 그 사람의 진정한 사람됨을 나타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라는 이 부분을 다른 사람,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볼 때는 다른 해석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추어보는 사람이 동일한, 물에 비추어보는 사람이 동일한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을 들여다봄으로써 자기 마음을 알게 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사람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사람이 동일인이냐 이인이냐에 따라서 이 본문의 해석이 각각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 해석으로 보자면 잔잔한 물이 얼굴을 그대로 반사해 보여주듯이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참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라고 볼 때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참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과 반대일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죠. 겉으로는 지금 굉장히 호의를 베풀고 아주 친절한 말을 하고 막 이렇게 감언이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마음으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 속여서 사기를 칠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은 더없이 선량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정작 그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악인이란 말이죠.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정말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 그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의미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보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교훈이 되는 것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떤지가 들통이 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가장 가까운 누군가, 친구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에? 어떤 소원하는 게 이루어져 가지고 잘 됐어요.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정말 같이 내일처럼 기뻐해 줄 수도 있고 배가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왜저 친구는 저렇게 되는데 왜 나는 시기하는 마음이 들겠죠? 예. 또 누군가 나를 막 칭찬하면서 내 일이 잘 되었을 때, 예. 나를 갑자기 드러내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나를 칭찬할 때 겸손해지려고 하는 마음도 들수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내가 그래도 이 중에서는 그래서 내가 최고지. 뜬금없이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약한 사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볼때 내가 정말 용서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수 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 섰을 때, 어우, 저거를 그냥 어떻게, 어? 한대 맞은 애두대 때려줘. 내가 저거 죽는 거 보고 내가 죽어야지. 막 이런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지, 아니면 하나님, 저 사람조차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 일어난 어떤 일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난다. 그 속에서 교만과 질투와 분노와 탐욕과 음란과 미움과 이기심들이 일어나면, 아직도 성화하기는 너무 멀고, 참이 추악한 죄악 덩어리가 바로 내 자신이로구나, 이런 걸 깨닫는 것이고, 그 반대로 정말 선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함께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조금 더 닮아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미 내 마음에 있던 것들을 드러내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내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을 살피고 교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유대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식적인 위선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내면은 놔두고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데 육신의 할례를 하는 것으로 의를 드러내려고 그러면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근본적으로 영혼과 마음이 변화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다음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 새 영, 새 마음. 그래서 우리의 죄를 볼때이 죄를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부디 이 죄악된 것이 나오는 이 죄악된 행위와 말과 표정과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 영혼을, 제 영혼을, 제 마음을 하나님 부디 녹여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 이제속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것을 놓고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겉으로 약뭐 바꿀 수 있어요. 미안하다 그러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러고 할수 있지만 작심 삼일이에요. 또그 악한 게 나와요. 왜? 이 속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응? 겉을 잠시 바꿔 놓는다고 해서 근본이 바뀌냔 말이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만 합니다. 악하고 이기적인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날마다 죽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로운 마음과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를, 신자는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솟구쳐 나오는 악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처절히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제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쉬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걸 직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을 채워서 근본이 바뀌어지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악한 인격은 계속 우리의 삶에서 썩은 물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우리의 마음의 거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사람도 아니고요. 결국은 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악이 들통나기도 하지만 제일 정직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나아가면 우리 자신이 숨김없이 벌거벗겨진 것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의 거울로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스월과 아바또는 만족하지 않으며 사람의 눈들도 만족하지 않는다. 한글 성경에 음부라고 번역된 쉐올, 죽은 자들의 영역, 죽음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유명이라고 번역된 아바돈, 어둡고 깊은 죽음의 세계, 멸망, 파멸의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음부와 유명은 죽음과 멸망의 세력들을 쌍으로 묘사한 표현입니다. 잠언 15장 11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죽음이 무슨 뜻이냐? 죽음이 유사 이래로 이 세상에 인간이 태어난 이래로 죽음은 계속해서 산 사람들을 죽음으로 집어삼킵니다. 예. 계속해서 무덤이 열려가지고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겠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계속 산 사람을 삼키면서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사람들을 죽음으로 빨아들이고 있듯이 인간의 탐욕적인 눈도 만족함이 없어서 계속 그 탐욕에 끌려가지고 사치와 허영과 탐심에 끌려다니게 된다는 것을 잠언이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욕망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보는 것에서. 모든 욕망이 사람의 눈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것을 손에 넣으면 그 좋은 것을 손에 넣고 이런 걸 내가 참 노력해서 내가 참 이렇게 얻게 됐어. 너무 감사해.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오래오래 잘 사용하면 좋은데 이걸 손에 넣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보여요. 그럼 또 그 더 좋은 걸 취하고 싶고 그걸 손에 넣었는데 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더 새로운 게 나오는. 그러면 또 그걸 갖고 싶고. 이게 인간의 탐욕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쌓아놓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쌓아놓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만나의 교훈을 통해 보면 썩어버리는 겁니다.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든지 그거 손도 못 대보고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든지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마음을 그 공허함을 채우고 싶어지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충만한 채워짐이 없으면 육신은 거의 항상 한없는 허기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반드시 세상의 육적인 것으로 그 영혼의 허기짐을 채우려고 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것을 탐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럼 세상의 임금은 마귀니까 사탄에게부터 온 것이다. 사탄으로부터. 안목의 정욕이. 보십시오. 세상에. 볼 것들이 천지 아닙니까? 천지. 예? 스마트폰 없을 때는 더 많이 책을 봤을, 더 많이 성경을 읽었을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런데 볼 게 천지야. 자기 직전까지 이거를 손에 들고 있으면 자기 직전까지 보고 들어야 될 것들이 천지인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로 우리 영혼에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모두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가 좋아지면 하나는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둘 다 좋아질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욕심 없이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 세상을 덤덤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탐욕 없이 누릴 수 있고 욕심의 모든 죄로부터 자기 영혼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진리 안에 있어요. 은혜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발로는 주일마다 교회를 갈지 몰라도 온통 세상의 모든 것에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을 졸라대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지혜의 자문은 좋은 벗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발전해 나아갈 것과 그리고 언제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모든 일들을 주께 하듯이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보상하신다는 말씀과 또 말씀을 통해 비추어진 자기의 마음을 언제나 정결하게 그리고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안목의 정욕을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절제하면서 오직 거룩과 신령한 가치에 집중할 것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롭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다, 삶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다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